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 또 찬양들도 매우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 27편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는가? 그것은 시편 27편이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 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성경은 현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다 드러내 보입니다. 위기에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반드시 드러내 보이고 맙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에 극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혼을 하거나 할 때 그래도 사계절은 같이 겪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만나서 혼인해도 좋은 일이겠지만 왜 사계절을 겪어보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은 인간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일평생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란 것은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없는 자처럼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몰려오곤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시인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겪는 두려움입니다. 시편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말로써 시인을 위협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요. 또 말을 곡해하여서 그 시인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의 위협이 있고 또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먼저 찾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지고 또 표현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신의 근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두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에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이 모든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표현은 모두 다 죽음의 두려움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의 자리에 오히려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생명이 깃들어 있는 피조물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 생명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재할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없을 때 두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 거기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러한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에 이르러서 시인의 간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과 3절에서 보면 악인들이 몰려와서 마치 군대처럼 진을 치면서 이 시인을 삼키려 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인이 갑자기 생각나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이렇게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아니, 오늘 다시 우리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계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들 때문에 이 자리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딱 한 가지만 아뢰라, 그럼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하신다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습니까? 4절을 다시 보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시인을 어떻게 하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지 옳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계략을 꺾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 간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다른 것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또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기도는 우리에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같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아멘 이렇게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왜 이 기도를 하지? 지금 급한 게 이게 아니지 않은가? 급한 불부터 꺼야지 왜 이렇게 여유만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야, 하나님 얼굴 찾는 일이야,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시급한 상황에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면서 시인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 시인은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지금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 오늘 시를 표면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 지금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생명의 능력자이시니까 그분이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이 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도 여러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하게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의 성전에서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그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빌듯이 그 우상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간구를 드린 모세를 구약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잠깐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모조 하나님을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제안을 모세에게 갖고 오십니다. 좋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한번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하였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내가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 다 해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지는 않겠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내가 그 문제 말끔하게 정리해 주겠다. 돈 문제 그거 내가 채워주겠다. 관계의 문제 그거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너의 미래를 보장하고 너의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 너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곳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은택들을 내가 베풀어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같이 하지는 않겠다.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아멘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5절을 그대로 한번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자고 한다면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얼굴이 같이 가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꽤 괜찮은 조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약속하신 것들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머물러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이자 다름 아닌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선 한 가지 가치입니다. 진정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분 자신, 그 임재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안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다 해결해 줄 테니 단 한 가지, 더 이상 너는 나를 예배하지 못한다. 너의 문제 다 풀어주고 너의 앞길 보장할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이런 조건을, 이런 제안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 내 소원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 자체가 나의 갈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우상을 힘입어서 무언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회피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배는 그것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 그 자신의 임재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그것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거절하십니다.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여주기 싫으셔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서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인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과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두움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의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간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구가 가진 모순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안에서도 우리는 일종의 불편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을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을 때요, 이것이 과연 하나의 시편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시편이고 그 이후에 7절부터 14절까지 다른 하나의 시편이 이렇게 붙어서 27편이라는 시편을 구성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1절부터 6절까지의 분위기와 7절부터 14절까지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난 두렵지 않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러한 간구, 정말 신앙적인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려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뭔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한 확신보다는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분명히 시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나아갔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대적의 이 위협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앞에서는 그 대적들이 어떤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군대라 그러고 진을 친다고 하니까 아 좀 멀리 느껴졌었는데 지금 바로 이 앞에서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 내 말로부터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깊게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한 간구 이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러한 간구가 그리스도에게서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한 간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거두려 하십니다. 바로 그 현장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을 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불순종한 죄인들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예수께 향하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얼굴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모순이 해결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 하나님을 얼굴과 대면하여서 알고 계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주님의 얼굴을 향한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종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하고 나눠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1하고서 밑에 보면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고 다른 번역을 제시합니다. 이 다른 번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라는 표현을 살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그 안에서 그것 안에서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유대교 성경 해석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안에서가 어디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일까?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시편 자체가 답해주진 않죠. 그래서 유대인 성경학자는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서, 이것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지시대명사가 바로 아론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끌고 나아가는 바로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대속죄일의 희생제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제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중에서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간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신약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소원.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풀릴까 하는 그러한 복잡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해결되어야 될 산적한 문제에 둘러싸여 있으십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소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고 전문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대신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주님의 이러한 제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